EBS 라디오 고전 일기. 허균의 홍길동전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일기 서혜정입니다. 동장군이 한 걸음 물러나고 포근한 봄 햇살이 느껴지는 화요일 오후입니다. 날이 조금 풀려서 저는 이제 겨울 동안 미뤄뒀던 운동을 슬슬 시작해보려고 해요. 청취자 여러분은 따스한 봄이 오면 시작해야지 하고 결심한 거 있으시죠?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 다들 생각하신 것들 잘 실천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고전읽기 함께해 주실 백운철 씨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전읽기 백운철입니다. 네,
예, 운철 씨 보면 고전읽기 생각나요. 홍길동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홍길동은 막 열심히 축지법을 하는데.
홍길동이 안경을 썼었나?
지금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난 시간에 포도대장 이협이 홍길동 잡겠다고 궁을 나섰는데요.
네.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길동이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나라를 걱정하는 소년인 척 이협에게 다가가서 그를 아주 깊은 산속까지 유인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협은 자죠.
아니 그 와중에 어떻게 잠이 올까.
무서워서 잤나.
그 은철 씨.
네.
포도대장이 정확히 어떤 일 하는 직업인지 아세요? 뭐 궁궐의 포도밭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게요. 아, 포도대장이라 네, 네. 자, 제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네.
포도대장은 조선시대 그 포도청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으뜸 벼슬로 좌우 포도청에 한 명씩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포도청 조선시대 도적하고 막 죄인들 수색 체포.
아.
갑자기 수사반장이 생각이 나는데 밤에는 또 시간 나누어서 왜 그거 딱딱거리면서 왜 네. 야간 야경이라고 그랬나?
야간 순찰.
예, 야간 순찰 돌리는 그런 일도 하고 오늘날로 따지면은 경찰청이죠. 뭐. 경찰청 사람들.
그러니까 경찰청장 같은 그런
그렇죠.
관직인가?
예, 포도대장은 장이고 하는 일들은 경찰청에서 하는 업무들을 보고.
네. 네. 그 궁궐을 포도밭에 까마귀 때 쫓아내고 그런 그 허수아비 같은 직업은 아니군요.
이업으로만 보면은 허수아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 그나저나 이 깊은 산속 동굴 앞에서 길동이를 기다리다가 깜빡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업이 네. 과연 어떤 일이 이 불쌍한 포도대장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푸른 도복의 소년을 기다리다 지쳐 잠깐 잠들어버린 이엽. 길동이 앞에서 길동이를 잡아 벌하겠다고 큰소리친 줄도 모른 채 고운이 자고 있는 꼬리. 불쌍하다 해야 할까 멍청하다 해야 할까. 아이고 이 사람 아직도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순간 이엽의 눈앞에 홍길동이 나타났다. 이엽은 깜짝 놀라서 다짜고짜 검을 꺼내서 홍길동에게 휘둘렀다.
내 놈은 홍길동이 아니냐. 제발로 내 앞에 나타나다니 단칼에 널 죽여주마.
바람을 가르는 검의 소리가 숲을 가득 채우고 홍길동은 수중에 가진 거라고는 나뭇가지뿐 아무런 무기도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이엽의 손에 잡히고 말았다.
네 이놈. 네가 아무리 뛰어봤자 내 손바닥 아니다. 내 손바닥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맛 좀 보아라. 조선 팔도 관할을 흔들고 다니더니 지금 꼴하고는 마치 도가내 든 쥐구나. 넌 이제 죽은 목숨이야. 당장 따라와라.
홍길동을 잡아서 명예와 부를 얻을 생각에 들뜬 이엽. 촐싹거리며 뛰어가다가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쿵 하고 넘어졌는데 너무나 아픈지라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다 보니 어느새 화들짝 잠이 깨고 말았다.
아이고 아파. 아니 내가 지금 홍길동을 잡았는데 홍길동 어디 갔어? 이 설마 꿈이었나? 아 불사 한여름밤의 꿈이었구나.
이엽이 생생한 꿈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호련히 능선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며 왁자한 소리가 들렸다. 틀림없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무더기의 목소리가 돌비 입체형 스테레오로 숲에 울려 퍼졌다. 아니나 다를까 수십 명의 군사들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산비탈을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와! 돌진!
포도대장이 서둘러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때가 늦은 뒤였다. 두건을 뒤집어 쓴 군사들은 어느새 포도대장을 애워싸며 호통을 치고 있었다.
네가 조선의 포도대장 이업이 틀림없으렸다. 우리는 염라대왕의 영을 받아 너를 잡으러 왔다.
이업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휘휘 저으며 말하기를,
아니요, 나는 그저 그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요. 나는 아무 죄가 없어. 잡아가지 마시오.
허나 다짜고짜 군사들이 달려드는데 그 수가 너무 많고 하나같이 몸이 날래고 무예가 뛰어났다. 난데없이 나타난 군사들이 이업을 꽁꽁 묶어 어디론가 끌고 갔다. 이업은 너무 놀라 이곳이 지하인지 인간 세상인지도 몰랐다. 넋을 잃은 이업의 귀에는 바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얼마나 갔을까? 커다란 돌문이 나왔는데 그 돌문을 지나자 조선과는 영 다른 딴 세상이 나왔다.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 커다란 궁궐 같아서 정신이 가물가물한 이업은 이것이 바로 저승이려니 하였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윽고 군사들이 이업을 꿇어앉히자 이업은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좌우를 두리번거렸다. 사방이 으리으리한데 누런 두건을 쓴 우람한 장수들이 좌우로 늘어서 있었다. 이곳이 어디인지 몰라 연방 고개를 두리번거리는데 문득 저 앞에 높은 자리에서 호통소리가 들려왔다.
이업, 내 이놈! 네가 감히 활빈당 장수 홍길동을 우습게 보고 스스로 나서서 잡으려 했단 말이야?
살려주시오. 그저 승진의 눈이 멀어 이렇게 나섰을 뿐이니 목숨만은 제발 살려...
입 다무지 못할까? 홍 장군은 하늘의 명을 받아 팔도를 다니며 탐관오리와 비리로 이로움을 취하는 놈들의 재물을 빼앗아 불쌍한 백성들을 도왔도다. 너희 놈이 나라를 속이고 임금에게 거짓으로 고하여 옳은 사람을 해치고자 하니 저승에서 너같이 간사한 무리를 잡아다가 다른 사람을 경계코자 하니 원망하지 말라. 여봐라! 이업을 잡아 저승에 보내서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거라!
살려주시오! 염라대왕님, 저승 어느 구역으로 보낼까요?
요즘 어디가 미분양이냐?
등활지옥 쪽에 미분양된 곳이 많습니다만 각종 벌레가 들끓는 곳에서 버티기만 하면 되는 곳이라 고통의 난이도가 좀 떨어지옵니다.
어허, 그럼 난이도를 높여서 활활 타는 불 속에 있어야 하는 등활지옥으로 보낼까?
저자의 얼굴 껍질이 두꺼워 그것도 크게 힘들지 않아 보입니다. 오물이 있는 곳은 어떠신지...
아니야. 지옥의 종결판! 무간지옥에 보내도록 하여라!
그러자 이업은 허둥지둥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다.
아이고, 염라대왕폐하! 홍길동 장군이 가급에 다니며 소란을 일으켜 민심이 어수선하게 되므로 조선의 임금께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저 저는 인간 세상에 보잘것없는 위인으로 신화된 도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임금님의 명령을 받들려고 나왔을 뿐 죄도 없이 잡혀왔나이다. 제발 불쌍히 여겨 돌려보내소서.
오호, 죄가 없다. 그럼 너도 알고 보면 피해자다, 이런 거야?
맞습니다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저도 저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옵고.
그렇다면 직무를 빙자해서 저기 강원도 별장에서 접대받은 적은 없느냐?
별장이라뇨? 전부 다 마음부당한 말씀입니다. 단지 친구 따라 기생방에 딱 한 번 가기는 했지만.
어? 딱 한 번?
아니 저 두어 번 세 번.
아하 이놈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 이놈 조사하면 다 나와.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살려만 주십시오.
이업이 수없이 애걸하니 좌우에 늘어선 장수들이 그 꼴을 보고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또다시 저 앞에 높은 자리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 사람아, 여기가 인간 세상이 아니면 어디란 말이냐? 고개를 들어 나를 자세히 보라. 내가 바로 활빈당 장수 홍길동이다. 나는 곧 주점에서 그대가 만났던 사람이요. 그 사람도 홍길동이야. 그대가 나를 잡으려 한다기에 그대에게 우리의 위험을 보이기 위하여 유인하였다. 또한 앞으로 그대와 같이 분수에 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대가 말리게끔 하기 위함이야. 알겠느냐?
홍길동은 군사를 시켜 이업을 풀어주고 술을 권하며 말하기를.
자, 기회는 이번 한 번뿐이다. 또다시 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면은 그때에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널 처단할 것이니 돌아가 앞으로 다시는 나를 잡을 생각 하지 말거라.
이업은 그제서야 자신이 홍길동 무리에게 속은 것을 알았으니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네, 길동대 포도대장 이업. 길동이의 케오승이네요.
네, 나이는 어리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잠을 깨서 그렇지 않아도 흐리멍덩한 이업을 동굴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저승이라고 속였어요.
대단합니다, 길동이는.
네, 길동이의 지리하게 빛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홍길동 잡아오겠다고 큰소리 치다가 활빈당 무리 앞에서 망신을 당한 이업의 기분도 말이 아니겠습니다.
그러게요. 상감 앞에서 했었던 그 위험은 정말 다 어디로 가고 길동이가 염라대왕인 줄 알고 그냥 싹싹 빌었으니까 이건 정말 어른으로서 자존심 상했습니다.
네. 혹시 운철 씨도 네? 이런 비슷한 곤란 당한 경험 있으세요?
곤란. 네. 저 어렸을 때 이게 네. 곤란한 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어렸을 때 그 냉장고에는 그냥 물로 얼음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먹고 싶어요. 엄마 몰래. 걸리면 혼나니까.
배탈 나니까.
그러니까 역시 아시는구나. 네. 그래서 몰래 엄마 몰래 얼음을 딱 꺼내가지고 맛만 네. 보려고 혀를 딱 댔는데 혀가 붙었어요. 아! 근데 엄마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뗐죠.
근데 엄마 상처 났겠다.
네, 여기 이렇게 피가 이렇게 묻었었다. 그거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 그랬다고.
그러셨구나. 그래요. 자, 우리 음악 듣고 또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2AM입니다. 어느 봄날? 2AM의 어느 봄날 오늘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럼 낭독을 이어가 볼까요?
예.
이업은 얼떨떨한 데다 목도 마르던 참이라 길동이가 주는 술을 벌컥벌컥 연거푸 들이켰다. 이업은 이것도 아까 꿈꿈이 이어지는 것인지 싶어 허벅지를 꽉 꼬집었더니 아야! 틀림없는 생시였다. 주막에서 만난 푸른 도포의 소년이 홍길동이라니. 생각할수록 기가 차서 이업의 머리는 복잡해졌다. 길동이 아까 한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맴 돌았다.
그대는 부질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업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는데 도무지 팔다리를 꼼짝할 수가 없었다. 이상하다 싶어 주위를 살펴보니 자신의 몸이 가죽 부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길동이가 준 술에 환각제가 들어있었나 보다. 부대에 담기는지도 모르고 정신을 잃었던 이업. 이제야 죽을 힘을 다해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간신히 엉금엉금 기어서 가죽부대 속에서 빠져나왔는데 앞불싸 큰 나무에 또 다른 가죽부대 여러 개가 나란히 걸려있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머리야. 아니 이 부대들은 나무 열매도 아닌 것이 뭐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있다나야?
이업은 차례로 가죽부대를 끌러보니 아무날의 문경에서 만나기로 한 병사들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주위를 휘휘 둘러보니 오호라, 그것은 다름 아닌 한양의 북악산이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인가? 이업은 넋을 놓고 저 아래 성안을 멍하니 구워보다가 뒤를 돌아 부하들에게 물었다.
허참! 귀신이 고칼로를 치구만. 나는 푸른 도포를 입은 소년을 따라왔거늘 너희는 어찌 된 영문이냐?
부하들도 넋이 나간 듯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이고, 소인들은 어느 주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홀연 바람과 구름이 몰려와서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끌려왔는지는 아직도 확실히 영문을 모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엽은 어허 하며 탄식하였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로다. 이를 남에게 말하면 비웃음만 살 것이니 삼가 입 밖에 내지 말라. 길동의 재주가 이리도 헤아릴 수 없다면 사람의 힘으로야 어찌 잡겠느냐. 귀한 인간이로다. 우리가 이제 허탕을 치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필경 큰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몇 달 더 머물다가 돌아가자.
홍길동에게 호되게 당한 포도대장 이엽. 이 무리들은 어깨가 축 처져 터덜터덜 산을 내려왔다. 홍길동의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무예 병사도 무릎 꿇릴 정도이니 앞으로 어떤 적이라도 두려울 게 어디 있겠나. 알면 알수록 대단한 홍길동이다. 한편 길동은 이엽을 혼쭐 내고는 기세등등하여 조선의 사방팔방을 누리기 시작했다. 자, 어디 한번 길동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길동의 수단이 귀신 같아 팔도를 누비고 다녀도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때로는 가마를 타고 장안의 큰 길로 버젓이 돌아다니고, 때로는 각 고을로 미리 알린 다음 조정이 높은 벼슬아치 행세를 하며 수령들을 혼내주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한양에 울려보내는 뇌물을 낱낱이 탈취하니 한양의 많은 관리들이 몹시 궁색했다. 마치 어사 행세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길동. 길동은 이렇게 여러 고을에 못된 벼슬아치들을 벌한 다음 대담하게 조정에 보고서를 올렸다. 참으로 대담한 남자다. 남자 중에 상남자구나. 허나 길동이 올린 보고서를 본 임금은 어이가 없었다.
소신 홍길동, 머리 숙여 아뢰옵니다. 소신은 팔도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백성을 괴롭히고 제 배만 불리는 탐욕스런 벼슬아치가 있어 신이 먼저 벌한 다음 이를 폐하께 알리옵니다. 부디 수령의 간악한 죄를 적발해 탐관 우리들을 벌해 주옵소서.
임금께서 매우 화를 내며 이르기를,
어허, 홍길동 이놈이 이런 난리를 치며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잡지 못한단 말이냐. 어허, 장차 이를 어찌하랴.
한쪽에는 길동이가 생지마냥 이리저리 쏟아지며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데, 또 한쪽에서는 팔도의 감사들이 길동에 대해 올리는 보고서가 끊이지 않으니 임금은 날마다 뒷골이 쨍하니 당긴다. 궁궐 밖에서는 위아래 백성이 서로 의심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일이 많아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임금께서 크게 근심하시니 늙은 대신들은 서로 얼굴만 빤히 바라보며 속닥였다.
이는 아마도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짓 같은데 과연 누가 그놈의 정체를 알겠소?
그러게 말이오.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자니 이 나라가 조선이 아니라 흡사 길동의 나라 같소. 이름하여 길동국.
길동국, 그 이름 한번 기막히구려. 그나저나 얼른 그 도적대가 잡혀야 할 텐데.
마침 임금 가까이에 있던 우승상. 임금의 근심 어린 얼굴이 안쓰러워 말씀을 아른다.
전하, 신이 듣자오니 도적 홍길동은 전 승상 홍문의 서자라 하옵니다. 이제 홍문을 가두시고 그의 형 이조판서 기련을 경상감사로 임명하셔서 기한을 정한 후 길동을 잡아 바치라 하오면 제 아무리 불충하고 무도한 놈이라도 그 부형의 낯을 보아 스스로 잡힐 것이옵니다.
임금은 그 말을 듣고 얼굴에 화색이 돌아 용상을 탁 치고 일어나 신하들을 향해 목청을 높였다.
옳다구나. 그 말을 왜 이제야 하느냐? 으흠, 지금 당장 홍문을 금부에 가두라.
이 임금의 말씀 한마디가 참 대단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홍문과 그 아들 기련은 다짜고짜 감옥에 갇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게, 아니 진짜 왜 우승상님은 네. 그제서야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게요.
왜 이 홍문 집안을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었을까요?
별로 사이가 안 좋았나?
아, 대단히 정치적인데요. 그렇다면
그러게요. 네, 이렇게 백성들을 위한 길동의 행실로 인해서 가족들이 피해를 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야, 이건 백성이냐 아니면은 집안이냐? 임금님이 이렇게 길동의 가족을 이용해가지고 일종의 이건 인질극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건 네. 임금님은 군자셔야 되는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 저 같으면 차라리 길동을 네. 더 잘 설득을 해서 벼슬 아치를 준다든가 해서 네. 나라의 중책을 딱 맡겨가지고. 네. 능력도 출중한데
네.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북방 진출을 위해서 군대를 맡긴다든지
예, 예,
옛날에
예.
영국 여왕께서 그런 일 하셨잖아요. 왜 그 네. 해적
예, 예.
해적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아. 그 해적한테 그 자귀를 주고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나라의 그 해적들 이렇게 다 이렇게 그것도, 좋게 활용해가지고
예 그것도 되게 좋은 예,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예 어쨌건 그 북벌에 크게 힘썼던 조선 제17대 왕 효종이라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아, 친다면.
그렇죠. 북방 진출.
네. 효종이 조선시대 가장 잘생긴 왕이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청나라에서 그 볼모 생활하다가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잘생긴 얼굴에 놀랐대요.
와 용안을 그럼 봤다는 네, 얘기네요.
그러게요.
와 그 사람은
네,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것도 복인데.
훔쳐 훔쳐봤겠죠. 네 여기서 음악 한 곡 들을까요? 케이티 페리의 Teenage Dream, 청소년의 꿈입니다. 한편 홍문은 길동이 한번 떠난 후로 간간무소식이라 길동의 거처도 모른 채 뒷날 무슨 일이 있을까 매일같이 노심초사했다. 허나 들리는 소식으로는 뜻밖의 길동이 나라의 도적이 되어 이렇듯 소란을 일으키므로 놀란 마음에 어찌할 줄을 몰랐다.
길동이를 내 그리도 귀하게 키웠건만 기어코는 집을 나가 도적이 되었구나. 내가 꾸었던 용의 태몽이 겨우 도적이 되려던 태몽이었던가.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홍문은 이 사연을 미리 나라에 아뢰기도 어렵고 모르는 채 앉아있기도 어려워 오로지 그 생각만 하며 끙끙 앓다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는 일어나지 못하게 됐다. 자리에 편안히 앉지 못하고 마음에 불안이나 근심이 있어 한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니 좌불안석이다. 장자 기련은 이조 판서로 재직 중이었으나 부친 홍문의 병세가 무거워지자 말미를 청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띠도 끄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다가 조정에 나아가지 아니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넘게 됐다. 그리하여 조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한 형편을 알지 못했다. 그날도 여전히 꼭두 새벽부터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 대문을 누군가가 쾅쾅 두드렸다.
홍대감 계시오? 걔 아무도 안 계시오? 조정에서 나왔소이다. 문을 여시오.
기련은 갑작스런 소리에 깜짝 놀라서 버선발로 뛰쳐나갔다.
거기 벨 안 보이시오? 멀쩡한 벨 놔두고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건 대체 무슨 심보여? 홍대감님은 지금 병상에 계시오. 헌데 당신들은 누구시오?
어명이요. 죄인 홍기련 이조 판사는 당장 수갑을 받들라.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 여튼 어서 가자! 임금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압불사,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새벽같이 임금의 명을 받은 금부도사가 들이닥쳐 어명을 알리니 홍대감댁이 발칵 뒤집혔고 홍대감과 기련은 무슨 사정인지도 모른 채 다짜고짜 의금부로 끌려갔다. 임금은 홍대감과 기련을 보자마자 그 아비부터 끌어내라고 명하였다.
네가 홍문이구나. 듣자 하니 도적 홍길동이 네 자식이라 하고 네가 이미 그 소문을 들었으면 직접 그놈을 잡아들여 내 앞에 대령하는 것이 나라에 근심을 더는 일이 아니겠느냐. 너는 그 괴이한 소문을 알고도 모르는 자였으니 어찌 신하의 도리가 있겠다고 하느냐. 지난날 경에게 내린 모든 벼슬을 거두고 또한 공신의 명부에서 너희의 이름을 지우리라.
임금은 늙고 병든 홍대감을 옥에 가두라는 명을 내리는 순간 장자 기련이 뛰쳐나와 임금에게 아뢰었다.
전하, 천한 동생이 일찍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후 종적을 몰랐는데 이렇듯 큰 죄를 지으니 신의 죄가 목을 베어도 마땅할 따름이옵니다. 신의 아비는 나이 80에 천한 자식이 나라 도적이 된 까닭에 병이 나서 오늘 내일 하며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하이 같은 은덕을 베푸셔서 신의 아비로 하여금 집에 돌아가 병을 치료하게 하시면 신이 내려가서 서재 길동을 잡아 폐하께 바치겠사옵니다.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신은 만번 죽어도 억울하지 않겠사옵니다.
기련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기련의 말을 들은 임금, 지극한 효심에 감탄하여 두 부자를 풀어주라 하며 말하기를.
마우 길동이는 그 모양인데 형 하나는 참으로 잘 두었구나. 좋다. 길동을 잡으려면 그의 걸맞은 벼슬과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내 자네에게 경상감사벼슬을 내리니 1년 안에 쉬이 그놈을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성은이 망극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기련은 그 길로 대궐에서 나와 집으로 달려가서 바로 방방곡곡에 붙일 홍길동 수배 문서를 작성하였다. 길동 보아라.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중에 으뜸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예절이 분명하고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를 알지 못하고 임금과 아비의 명을 거역하면 세상이 어찌 그런 자를 용서하랴. 내 아우 길동은 이런 일을 잘할 것이니 스스로 형을 찾아와 자수하라. 만일 너를 잡지 못하여 우리 집이 큰 화를 당한다면 어찌하랴. 바라노니 내가 이를 생각하여 일찍 자수한다면 너의 죄도 덜고 우리 집도 무사할 것이다. 그러니 깊이 생각하여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어라. 각 고을마다 같은 내용의 벽보를 잔뜩 붙인 기련. 여러 가지 SNS를 통해 수배까지 내렸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그저 길동이 아무 탈 없이 눈앞에 나타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As a meditation, and those he plays never suspect.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 아, 음악 좋은데요? 네. 기련이 자수 권고문을 방방곡곡에 뿌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 구조를 딱 그냥 생각 딱 드는 게 형은 형사고 동생은 범죄자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야 너 다 해놨다 그냥 솔직히 자수만 하면은 정상이 참작된다 이런 거 막 방송하고 있는 그런 게 자꾸 상상이 돼가지고 아, 근데 마음은 정말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이 기령 같은 경우는 길동이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네. 하니 아, 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갈등이 응? 생기겠어요.
그래요. 아주 높이 복잡할
자,
겁니다.
자, 우리 노래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함께? 네. 예. 후안 카를로스의 캐세라. 고을마다 길동의 수배지를 붙인 기련. 당연히 마음이 편치 않을 수밖에. 길동을 잡아들여서 가문의 몰락을 막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릴 적에 길동이와 함께 논일던 기억이 마음속 가득 자리 잡고 있었다. 기련은 복잡 미묘한 심경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소년이 가명 앞까지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 소년이 기련을 뵙기를 청하니 기련의 신하가 이를 이상히 여겨 기련에게 아뢰었다.
감사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밖에서 감사님 뵙기를 청하옵니다.
나를 찾아올 리가 없는데 누구란 말이냐? 우선 들라하라.
즉시 그 소년을 맞아들이니 소년이 달려와서는 계단 위에 엎드려 죄를 청하였다. 기련이 누군지 몰라보고 이상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물으니 소년이 말하기를.
형님, 접니다. 길동이 홍길동입니다. 형님은 어찌 아우 길동을 몰라보십니까?
기련은 이 말을 듣고도 의아하여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다가 길동인 것을 알아채고는 버선발로 달려나가 주위 사람들을 뿌리치고 길동의 손을 덥석 마주잡았다. 기련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목이 메었다.
이철없는 아이야, 네가 진정 길동이란 말이냐?
제, 그렇습니다, 형님. 제가 바로 길동입니다.
이놈아, 네가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난 후 이제야 만나니 반가운 마음이 도리어 슬프구나. 너는 어찌 이렇게 듬직한 풍채를 지니고도 못되고 발칙한 일을 즐겨하여 부영의 은혜와 사랑을 끊게 하느냐?
형님, 이제야 모습을 비추옵니다. 용서하소서. 근데 아버님은 잘 계시옵니까?
내가 떠난 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여 아버님께서 병이 깊으시다. 이놈아, 너는 타고난 본성이 총명하니 이제라도 도적질은 그만두고 죄값을 받도록 하여라. 임금님께서 진노하시어 너를 냉큼 잡아들이라 하셨다. 이제 너는 깊이 생각하여 한양에 올라가 순순히 어명을 따르라. 그래야만 우리 집안이 큰 화를 벗을 수 있느니라.
기련은 목소리를 떨며 닭똥 같은 눈물까지 뚝뚝 흘렸다.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듣고 있던 길동의 눈에도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이 못난 동생 길동, 본래 부형의 훈계를 듣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허나 발자가 기박하여 천하게 태어난 것도 평생의 한이었는데 집안에 시기하는 사람까지 있어 그를 피하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뜻밖의 도적 소굴에 빠져 잠시 생계를 맡겼더니 죄명이 이에 미치었습니다. 그러니 형님은 저를 묶어서 이 나라에 바치십시오.
길동이 말을 끝마치니 기련은 흐느끼며 길동을 끌어안았다. 둘은 밤새도록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애를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기련은 홍길동을 잡았다는 보고서를 나라에 올리고는 손을 벌벌 떨며 길동의 목에 칼을 씌웠다. 길동의 안녕을 바라며 그를 죄인 호송 수레에 실은 뒤 건장하고 날랜 군졸 수십 명과 함께 조정으로 보냈다. 길동의 뒷모습을 보니 기련의 참담한 얼굴에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다.
참으로 미안하구나.
한편 그 무렵 조정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팔도의 감사들이 제각기 길동을 잡았노라 하는 보고서를 조정에 올린 것이다. 사람마다 의혹에 차서 북적이니 대고라는 이 일로 뒤숭숭했다. 곧 대궐의 앞마당에는 팔도에서 보낸 수레들이 속속들이 도착했다. 임금이 마당에 나와서 보니 정말 똑같이 생긴 길동이들이 포박당하여 줄을 지어 서 있었던 것이다. 임금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덟 개 허수아비 길동들은 제각기 자신이 진짜라며 떠들어대고 있었다.
자자, 다들 조용! 여기 있는 내가 바로 진짜 홍길동이다. 전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가두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전하. 제가 홍길동입니다. 홍씨 가문에 누를 끼치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저를 가두십시오.
전하, 진짜 레알 홍길동은 저입니다.
서로 뽐내며 한데 어우러져 이리저리 뒹구니 도리어 한바탕 구경거리였다. 조정에 가득한 신하들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궁궐은 요지경이었다. 난리법석 와중에 어떤 신하가 말하기를.
신이 한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옛말에 자식을 아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 하오니 홍문을 불러들여 그 서자 길동을 찾아내라 하옵소서 전하.
이 말을 들은 임금은 옳다거니 여기고는 즉시 병상에 누워있는 홍문을 궁 안으로 불러들였다.
알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애비는 제 자식을 알아볼 수 있을 터.
홍문이옵니다. 부르셨습니까, 전하?
홍대감, 경이 일찍이 한 명의 길동만 자식으로 두었다 하였는데 이제는 여덟 길동이 눈앞에 나타나 이 난리 부르스를 주니 저 중에서 경의 진짜 아들을 찾아내어 신문하는 자리를 혼란케 하지 마시오.
여덟 쌍둥이 길동이 왁자지껄 떠드는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진 홍문.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누가 진짜 길동인지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임금 앞이라 더욱 두려운 마음에 눈을 부릅뜨고 찬찬히 살펴보아도 결국 머리만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다. 아, 이 홍길동의 분신술이에요, 이거.
네, 홍길동 어? 드디어 분신술.
어떻게 분간하죠?
이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로 네. 저는 분간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 홍길동이 분신술을 부렸던 원재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네. 쫙 세워놓고서는 불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치도 자기 어. 원래 그 근본을 아니까 네. 갖다 대서 움찔하면은 다 하나씩 하나씩 지우고 진짜 홍길동이 뭐 불 무서워 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여기 임금은 그걸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불을 갖다 댈 수도 없죠.
아, 제가 그럼 빨리 그 자리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저 뭐야 솔로몬 얘기랑은 좀 다르지만.
네.
아가 누구 아가냐. 네. 가짜 엄마 진짜 엄마. 네. 이거랑은 좀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아버지를 갈라야 되나? 어? 아버지를 곤장을 좋아? 치를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는데요.
그러게요. 참. 자, 우리 이 고전읽기 협찬해 주시는 분들 계세요.
네,
오늘 예,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파라다이스 스파 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또 한불바이오에서 탈모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 리맥스 상사에서 크레신 헤어폰, 헤드폰, 그리고 스킨 애니버셔리에서 비비크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네.
아,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들으시면서 만약에 본인이 홍길동의 분신술을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반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예 한번 그거를 또 이
예,
뭐 드라마 다음 만드는데 주, 참고해
다음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이 협찬 선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저희 다음 회 예. 방송되는 게 과연 네. 어떻게 홍길동의 분신술을 다 파헤냈는지 예.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그나저나 저 이렇게 분신술 좀 배우면 안 되나요?
정말 해보고 싶으신 분 뭐 있으세요? 분신술로.
근데 8명도 필요 없고 저는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너무 겸손하신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몇 개나 갖고 싶으세요, 온철 씨는?
저는 정말 제 이름처럼 백운철처럼 한 100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100개나.
뭘 쓸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갖고 있는 게 좋으니까.
그냥 대기시켜놓고 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쓰게요.
그렇죠.
하나는 장가도 보내고.
그렇죠. 하나는 돈 벌어오고 하나는 장가 보내고 하나는 만약에 제 아내한테 혼날 때 대신 혼나게 하고.
아유 아내도 없으면서 벌써 그런 걱정까지.
아, 괜히 걱정해가지고.
어쨌든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홍길동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홍길동 고전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셨어요?
원문은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잘 기억. 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저희 이제 학력고사를 봤었기 때문에 그때는 고문이라는 과목이 있어가지고 네. 이 학력 이거 봤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다시 한번 이 홍길동 방송 때문에 봤는데 전 이렇게 길게 구성되어 네.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이게 원문은 본 적 없어요.
아,
그냥
그러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홍길동 하면은 네. 옛날에 동화로 이렇게 전래동화 같은 거로도 보고 그렇죠. 막 이러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상식만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제가 진행을 하면서 자세하게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이 홍길동 그때 네. 이 옛날 그 허기윤이 썼었던 그때 이 홍길동 소설이잖아요. 한글 소설.
네, 네.
그때도 저희처럼 규방에다가 규수들을 모아놓고서는 홍길동을 말로 이렇게 풀어주는 북텔러, 북내레이터가
어머,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었구나.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때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소설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중앙에서 반대하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걸 못하게 했대요.
온철 씨 되게 아는 거 많다.
아, 저도 이거 궁금해가지고.
예, 그러면 우리 자 이제 다음 시간을 약속하면서 지금까지 오늘은 마지막 곡 예 소개해드려야 되죠. 몽리의 망설이지마 들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백운철 씨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전 읽기 진행의 서혜정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